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가 다루고 있는 메뚜기 사건, 특별히 요엘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몰려온 이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고 말하면서 이 메뚜기 떼는 실상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마치 거대한 군대를 지휘하는 아주 강력한 장군처럼 이 메뚜기 떼를 지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 메뚜기 떼는 마치 질서정연하게 요새를 성을 점령하는 군대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런 말씀은 이제 메뚜기가 막 날아서 이제 달려드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들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고 하늘을 새까맣게 메뚜기가 덮으면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마치 어둠이 하늘을 뒤덮고 아니면 새벽 빛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비춰서 막 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밀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마치 어둠처럼 혹은 마치 빛과 같이 그렇게 뒤덮어서 과거에는 에덴 동산처럼 푸른 곳이어도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황폐한 들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날과 같다. 여호와의 날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본문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본래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죄송합니다. 본래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전쟁터에 임하시는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기들에게 어떻게 큰 기쁨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망하는 날인 거예요. 패배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재앙을 경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엘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본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찬송하고 잔치하고 뭐 이러는 날이 원래는 여호와의 날인데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꼭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날, 이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 아니고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 아니고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두려워 떨고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면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재난인 거죠. 요컨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성경에는 전쟁 매뉴얼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신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적으로 삼으실 때도 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수호신 아니고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승리를 얻는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적으로 삼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오히려 죽음으로 패배로 몰아넣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런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인데요 승리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주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인데 재앙이 몰려오고 여호와의 날인데 망하는 날이고 여호와의 날인데 아주 이 큰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대해도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거침없이 살아도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를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이어도요 죄인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정말 복받을 만한 인생이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인생이냐 나는 하나님 편에 정말 서 있느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으로 살고 있고 내가 마귀 편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마귀의 앞잡이처럼 살고 있고 내가 죄악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런 인생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복이 복이겠느냐고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도요 잘 되기도 해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기브아 불량배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베냐민이 승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참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잘 되고 뭐든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는데도 뭐가 승승장구하고 그거는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끌어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이겼느냐 성공했느냐 꿈을 이루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제라도 울고 이제라도 애통하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좀 허울로만 껍데기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좀 돌아와 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과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메뚜기 떼가 전부 다 이제 먹어버려가지고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전제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곡식이 없고 나무 열매 없으니 그러니 이런 은혜를 회복하게 하려면 옷을 찢지 말고 껍데기 흉내 겉모습으로 흉내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복을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재밌는 것이요,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들과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원래 전쟁터에서는요, 신랑은 다 열외예요. 신부는 아예 나가지 않지만 전쟁에 나갈 때도 열외가 되는데 아무도 열외가 없어요. 심지어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도 다 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우리가 여류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로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사실 이런 회개와 이런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늘날 참 이방인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믿음을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거룩한 회개, 그런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